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20일 목요일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의 본문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가장 맹렬한 유혹을 이기실 수 있게 한 믿음의 품격이다. 믿음은 믿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을 행사할 때 믿음은 자란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에 의지해서 승리한다. 그분이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으며 그분이 유혹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에 대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라. 이겨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간계를 이기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마주하셨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며 새 천사의 기별은 모두 오직 그분에 관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별이며 그것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한 백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기다라는 단어는 이런저런 형태로 요한계시록에서 11번 사용된다.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기독교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의 이상에서 요한은 모든 세대에 이긴 자들이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때에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완전한 의로 완전한 삶을 사신 사실, 오직 그것만이 이긴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며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은혜이다. 교훈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것이다. 그 승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낳는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다. 묵상.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맹렬한 시험 앞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대도 인생에서 극복하고 싶은 시험이 있습니까? 적용.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염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함.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은 칠흑 같은 구름을 뚫고 의기소침하여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빛과 소망을 준다. 당혹함과 금신스러운 두려움, 악한 생각 등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140.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승리하신 주님과 달리 저는 자주 패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로 인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란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저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구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뇌의 생명도 찾는 자니 뇌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처한 딱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의 호출을 받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에돔 사람 도엑에 의해 한날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사장들만 85명이었고 그 외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살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이 다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동네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이 어렵사리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도망친 아비아달이 찾아간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다윗이 노비 아히멜렉 집을 찾아왔을 때는 유명인을 가까이서 보고 인사했다는 감격으로 들떴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일로 인해 마을 사람 전체가 살육당하는 일을 직접 경험한 아비아달이 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진 다윗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욱이 제사장 가족으로서의 소명감에 살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칼의 공격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비아달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살육의 현장에서 도망칠 만한 나이며 직접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략 10대 후반부터 20대 중후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만한 나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시대를 달리해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성막에서 일할 그 제사장의 나이에 대하여 이 민수기서는 3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23절부터 보면 같은 그러한 시대지만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8장 23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 글에는 또 25세부터 50세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까지로 한정한 반면 또 같은 시대인 그때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부터 50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또 달라집니다. 역대상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과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레인으로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나이가 20세로 낮아졌습니다. 또 역대야 31장 17절입니다. 역대야 31장 17절.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재상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여기서도 다윗의 유언 그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봉사의 나이를 20세 이상부터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3장 8절에도 20세 이상부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세부터 50세까지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그 당시에 제사장이 봉사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 아비아달의 나이는 사륙의 현장에서 도망칠 만한 나이이며, 그러나 직접 제사장의 일을 하고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인지하고 피루시에는 살리고는 사람들과 맞설 수도 있는 나이지만 아직 많은 경험이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 속절없이 도망 나올 때의 충격과 또한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좌절과 분노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형언하기 힘든 충격을 받고 분노가 가득하고 다윗에 대한 원망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다윗을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본문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함으로 아비아달이 슬픔과 충격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줘서 공감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을 주고자 시도했습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처럼 안전과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서 놀람과 두려움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충격과 분노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위로나 공감 혹은 미래에 대한 안전 등의 보장으로는 풀려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비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해되지 않는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은 의외로 성경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아삽이 경험했던 이해하기 힘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 2절로 16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올라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다니. 아삽은 아삽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악인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많은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충격 속에 있는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13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가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힘겹게 하는 이 현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해결되지 않은 분함을 갖고 하나님께 투정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찾지는 않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말하는 과부 이야기,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지쳐서 마지막 그의 소원조차도 들어줄 사람이 그의 주위에 없을 만큼 그의 병은 깊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꽤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솟구쳤을 겁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열왕기하 13장 14절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하늘에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엘리야 못지않았던 엘리사는 왜 죽어야 되는지,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의 눈이 고쳐지지 않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그때의 현실의 모습,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여진 스데반의 죽음, 창세기 4장 의인 아벨의 죽음,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신실한 성도가 암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실한 목회자가 암에 걸려 죽는 현실, 어떤 신실한 젊은 목회자가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하고는 자신은 힘에 부쳐 죽게 되는 그 사건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사고와 병으로 죽었을 때, 모두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로 인해 충격과 분노로 원망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병을 얻어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위로가 아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만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벌을 주시거나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서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품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품성대로 사랑으로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몇 성경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반대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의 공의는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적 품성으로는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것이 공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보면 잘못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쏟아주는 것이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위하시고 일어서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겨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기 원하고 긍휼을 주기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은혜를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긍휼을 더 주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라는 표현을 요한은 같은 책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으로만 행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즐겨 쓰시는 능동적 사랑의 표현법이 있는데 그러한 능동적 사랑의 표현법들을 우리가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일도 하신다고 표현하는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책임지시는 능동적 표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볼 때는 그것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이걸 글로 읽으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답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어서 미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그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 주고 싶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거절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에서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걸 통하여 그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하여 사랑이 단절된 것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미워하였다고 표현하여 에서가 선택한 걸 하나님 자신이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보면 바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바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모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것을 글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걸립니다. 첫째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는 것은 강제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강제로 바꾼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강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한 것처럼 표현하심으로 바로를 보호하시고 바로가 한 일에 대하여 대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건 출애굽기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네 번째 재앙이 있을 때의 표현입니다. 바로가 이때에도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내보내지 않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셔서 바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는 사랑의 능동적 표현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책임지시는 능동적 표현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죄라는 말보다 죽는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을 죄라고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는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하고 그것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여 죽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 고통, 암, 죽음, 사고 등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후 아담이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으므로 생명 없는 죄의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일 뿐입니다. 죽음 자체로 그 사람의 구원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본질이 되었으므로 죽는 것이지 죽을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의는 동의어이고 생명과 의도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시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들의 모습들인 눈물, 아픈 것, 사망이 다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들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여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질병과 낫지 않음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정말 필요한 죄사함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닌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저희는 성지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안내해 주실 분은 이상락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요단강에 본류가 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 단지방의 그 여행을 아주 재미있게 여행을 시켜주셨는데요. 목사님 그 단과 또 가이사랴 빌립보 여행을 마치고 제가 원고를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는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신 것 같아요.
예.
갈릴리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이 정감이 있는 이 디베랴 넓은 바다 그런 이 찬미도 이렇게 등장한 곳인데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갈릴리 여행을 좀 멋지게 여행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텔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처럼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정말 그 물을 생각할 때마다 제 성격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지만 얼마나 겸손합니까? 힘이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언제나 낮은 곳만 흐른다. 이 말이죠. 저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묶어두면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목적지 바다에 다다르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물의 흐름, 그 수류라고 그러죠. 이걸 볼 때마다 늘 상념에 잠기면서 그래 맞아. 물처럼 이렇게 요연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다가 결국 하늘 유리바다가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 늘 물을 볼 때마다 오늘 방송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물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서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계속을 할 생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죠. 테일단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길보아산 쪽으로 해서 그 길보아산을 뒤에 두고 갈릴리로 항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히 이 갈릴리로부터 선교에 나가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기독교 공동체가 도망을 와서 살았던 펠라 지역의 유적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곧장 갈릴리 바다 쪽을 향해 질주해서 잘 보지 못했는데 이 펠라라고 하는 곳은 잠깐 이야기하면 참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요.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갑자기 그 포위망을 풀었어요. 이럴 때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이때다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AD 70년입니다.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때에 그 안에는 100여만 명이 예루살렘에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고요. 10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서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각 시대 대정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죽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펠라 지방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다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지역을 초토화시켰지만은 특별히 펠라 지역은 또 그대로 가만히 뒀어요. 그래서 펠라 지역에 도망갔던 이 그리스도인은 산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그 흔적이 없어요. 지금 유적이 없으니까 그곳을 이렇게 관광업체들은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펠라는 오늘날 알마리스에서 동쪽 내륙으로 1km쯤 들어가면 나타나는데 덩그러니 이 폐거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을 때에 한 공동체가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이 깊은 교훈을 우리는 펠라 지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이 시작되는 부분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 이 각 곳에서 와서 이 침례를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싶어하는 세계 각처에서 온 순례객들이 보면은 뭐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도 이 장기는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대개 다 침례를 베푸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침 미국에서 온 그리스도교회 신자 몇 분이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광경을 목격하니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는 우리 중에 목사님 한두 분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더니 서로서로 침례를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제가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글쎄, 이 침례는 저렇게 흉내내는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요단강 온 기념으로 서로 침례를 베푸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침례를 베푸는 그와 같은 기념적인 사건이 제 마음에 새겨져서 한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 세례냐 침례냐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따지면서 세례는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물에 잠그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맞아요.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 꼭 요단강에 갈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받았던 방법대로 그저 잠기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침례탕에 이렇게 요단 강물을 좀 섞어가지고 침례를 행하면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요단 강물을 병에다가 가득 담아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이 이렇게 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벽 타일 위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어로도 되어 있어요. 한국의 상도중앙교회와 분당지구촌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어로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그 비석으로 기념비로 이렇게 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50km 지점에 있는 마치 이렇게 하프처럼 생긴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랏 호수, 게네사랏 바다 뭐 등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좁은 연못 명경수의 넓은 하늘을 그림자로 담은 작은 호수만 봐도 늘 감격하던 나에게는 이런 대호, 이런 어마어마한 호수가 상상도 안 됐습니다. 헤르몬 산으로부터 훌라 계곡을 따라 흘러 들어오는 물이 저장된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보면 호수라기보다 꼭 바다와 같습니다. 그 길이가 남북으로 21km, 50리 넘지요. 폭이 동서로 이렇게 14km인데요. 수심은 약 44m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면보다 212m 낮은 곳이에요. 호수 동편 지역은 해발 1000m나 되는 골란 고원이 놓여 있고 호수 주위로 산들이 수면보다 약 400m 이상의 높이로 이렇게 마치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호수 둘레는 약 50km이고 넓이는 약 1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물이 바닷물처럼 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맛을 이렇게 보니 소금기가 전혀 없는 민물이었습니다. 바다처럼 보이지만은 호수이고 그것이 그 소금기가 없는 민물인 것이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일의 수원지요 젖줄인 갈릴리 호수를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바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게네사레 호수, 또 디베라 호수, 또는 이 수금 악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게네렛 바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수려하고 풍광이 좋은 것으로 손꼽힙니다. 이 지역에는 비도 연간 500 내지 1000mm 내리고 땅도 비옥하여 여러 곳에 기부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주 비가 온 흔적이 있어서 아주 놀랐습니다. 버스는 갈릴리 호수 동쪽 골란 고원이 있는 편으로 달려서 우리를 아인게부 항구에 내려줬습니다. 이 아인게부 항구에 들어갔더니 이곳에는 식당과 기념품점이 있어서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이곳에서 전화를 걸어서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뭐 요즘은 이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하기 쉽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급히 이곳저곳으로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차로 전화할 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거리 해외 전화를 걸어서 가족의 안부를 물으니 아 기쁜 소식에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이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지금도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구워 잡수셨던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불러서 싱싱한 것을 지느러미와 비늘을 떼어내지 않고 통째로 구워서 양념을 치지 않고 답사객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것 먹어보면은 맛의 정갈함과 담백함이 가히 일품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거기다가 레몬을 이렇게 쭉 짜서 그것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도 생선을 구워 잡수셨다. 또 예수님도 생선을 직접 구워서 제자들을 향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쪽으로 오너라.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생선까지라도 안 먹는 것이 요즘은 참 좋겠지만은 또 먹는다고 너무 이렇게 비평을 가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베드로 고기가 담긴 접시를 받아들고 보니 그곳에서 불현듯 어렸을 적 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냇가에서 붕어 잡던 그리움이 울컥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탓에 머릿속에 화석처럼 각인된 물고기는 오직 붕어, 송사리, 메기, 피라미, 미꾸라지, 가물치, 쏘가리, 그리고 뱀장어 이런 것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는 현지로는 암눈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큰 붕어처럼 생겼어요. 그걸 이렇게 구워서 주지만은 초를 쳐먹는 해맛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걱서걱 씹히는 이 식감이 우러가니면은 욕지도에서 잡은 정경이나 백중지간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영시장이나 삼천포시장 등 산지재래시장에서 갓 썰어낸 자연산 광어나 우럭도 쫄깃하기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오래 씹으면은 식감은 쫀득쫀득해서 차짐을 넘어 단맛을 느껴집니다. 싱싱한 담청색 다금발이나 방어의 식감은 특유의 탱글탱글함과 쫄깃함도 있습니다. 저 남쪽 대변항에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는 막 이렇게 묻혀주는 싱싱한 멸치에 그 식감은 매콤 달콤 새콤합니다. 따라서 이 핵감의 특징은 쫀득쫀득 차진 식감과 달고 고소한 맛, 질기지도 않아서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서걱서걱 씹히는 쫄깃한 맛에 특유의 향이 나서 그래야 그게 천하일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맛을 내는 생선이 있을리 만무할 것입니다. 그런 맛은 부산, 통영, 삼천포 등지의 바다와 같은 저렇게 저층 찬 수원에서 살며 축적된 근육의 결이 식감으로 나타날 때 오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40년간 생선과는 담을 쌓고 멸치 한 마리 먹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해맛에 해바간가 물을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비밀을 이야기하면 해외 유학 마치고 병약해가지고 피골이 상잡할 때였습니다. 회복의 해가 특효라고 강가는 장로님의 소가가 막 견디다 못해 굴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단백질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먹는 대로 체중이 늘어나고 회복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난 생선에 반응하는 특이 체질인 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1년에 서너 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던 생선을 생각하며 매혹적인 해식감을 한 번씩 즐겨봅니다. 사실 생선도 안 먹는 게 최선이지만은 먹으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준 것처럼 생선 구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온이 내려가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잡히는 싱싱한 참 고등어를 석쇠에다 노릇노릇 구워서 먹으면 그 단단한 육질과 기름진 아주 촉촉한 식감에 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찬으로는 밥반찬은 그저 그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갈릴리 여행 중에 이렇게 베드로 고기를 이렇게 대하시고 아주 목회하시던 옛날 삼천포 부산 통영 쪽의 그 경험과 더불어서 네. 하여튼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